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제 계약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계약이냐면 에스겔 11장 20절을 보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계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제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이 계약은 깨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나라가 멸망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와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그 계약은 은혜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계약이라는 표현보다는 언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언약도 바로 계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그 차이가 있다면 구약은 행위 언약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하기만 하는 것이었지만 이 은혜의 언약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도 어떠한 행위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오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바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할 때 성경 자체가 이 성경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계약의 책이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합니다. 이 신약, 구약을 영어로 얘기하면 Old Testament, New Testament입니다. 이 Testament라는 것이 이제는 이게 워낙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Testament라는 것을 이 사전을 찾아보면 성서,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그 원래 그 뜻을 찾아보면 증거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계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경책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증거, 계약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이 바로 이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계약을 한다는 것은 서로 반드시 잘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향한 충실함이다. 충실함, fidelity. 우리 그 은퇴연금 뭐 이렇게 있는 분들 그 회사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 이름이 fidelity가 뭐냐면 우리는 충실하다, 믿을만하다, 이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맺은 계약은 우리가 반드시 잘 지킬 테니까 믿고 이제 돈을 맡기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이 계약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해서 신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읽은 책을 보니까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충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해야 된다. 그것은 좀 약간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신실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 계약을 이야기할 때 행위 계약과 은혜 계약을 이야기하는데 행위 계약이나 은혜 계약이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자, 그때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인자와 진리예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인자와 진리. 히브리어 얘기한다면 헤세드와 그 다음에 에메트입니다. 헤세드와 에메트. 자, 이 헤세드와 에메트가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너무나 친근하게 다가왔는데 어떻게 사용되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와 진리가 바로 인자와 진리고 헤세드 에메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신실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함의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그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에메트는 이 진실을 이야기하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이메트는 그 히브리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 어근이 아만이에요. 여러분 아만 뭐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아멘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멘, 아만 이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멘 한다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까? 그렇죠. 아멘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네가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줄 믿는 거고, 우리가 아멘하는 순간 우리의 그 믿음, 아멘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 에무나라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도 바로 아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진리와 믿음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함,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이 바로 진리, 에메트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변함없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우리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페이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거룩한 삶, 의롭다 하는 것은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신실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그 의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트러스트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조상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을 누리느냐? 아브라함처럼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이것은 뭐냐면 믿었다는 것은 신뢰했다는 거예요. 트러스트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언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냐면 어떤 무엇이 보일 때에, 무엇이 결과가 보일 때에 신뢰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요. 그래서 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가라고 하니까 가는데 이게 내가 맞는 길인가 하고 갔는데 그 간 것이 그 마음속에 누구를 신뢰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뿐만 아니라 하박국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이 중요한 말씀인데 이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뭐예요?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오해할 만한 상황인데에도, 절망할 만한 상황인데에도 실망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송아의 자매가 이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식을 했어요. 지난 토요일 날. 부부관계에, 부부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사랑한다. 맞습니다. 사랑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서로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믿을 수 있는 행동을 해야죠. 첫 번째는 중요한 거죠. 믿을 수 있는 행동을 하는데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어요. 막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오해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오해할 만한 상황 가운데에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데, 솔직히 사람 사이에는 이게 힘들어요. 그렇죠? 사람은 정말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죄송하지만 믿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손을 붙잡고 함께 지어가자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각자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성령의 손을 잡고 이 사람이 성령의 손을 잡을 때 그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그 신뢰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우리의 믿음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누가 의인이냐? 다 결과를 보고 뭐 마지막 순간에 딱 잡는 그런 것을 의인화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것이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요. 내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나한테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인인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할 때 믿을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예배하지 못할 방해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제일 힘들었던 과정이 사건이 뭐였냐면 전쟁이에요. 전쟁. 내가 이길 수 있는 그 상대방을 향해서 전쟁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길 수 없는 상대방들 그들과 전쟁할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폴 라트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에 관한 그 이스라엘의 개념이 전쟁이라는 위험한 상황들로부터 직접 나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배우느냐 어디서 그것을 믿음으로 확립하게 되느냐 전쟁이라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전쟁 때 이스라엘은 정말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현실적인 직접적인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나라도 강대한 나라도 믿을 수 없고 왕도 믿을 수 없고 내가 쌓아놓은 재물도 믿을 수 없고 어떤 높은 지위도 믿을 수 없고 내가 높은 정말 산성에 있을지라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누구를 붙잡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엄청난 2002년 이상의 떠돌이의 생활을 하고 또 나라를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신앙,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아마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전쟁은 아닐지라도, 전쟁은 아닐지라도 전쟁과 같은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솔직히 어떨 때는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돼요.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고 가만히 있기는 뭐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우리는 그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붙잡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도 한 가닥 그 지식 내가 들었던 것 내가 배웠던 것을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정말 괴롭고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곳이 없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상황 가운데 믿고 구할 때 간절하게 구할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아 이 성경의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그냥 성경이 테스트먼트 증거가 아니라 진짜 이게 증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 기적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왜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정말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적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은 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곱 가지를 구분해서 요한이 기록한 것은 이 표적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를 바로 알라는 거예요. 예수를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기적을 베푸시는데 왜 베푸시냐면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권세가, 아버지의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기적을 통해서 그냥 아,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났구나, 정말 저분은 특별한 분이구나 라는 것으로 깨닫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제자로 온전히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다고 합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중요한 믿었으나, 그 뒷부분을 보면은 사람들은 믿었지만 솔직히 예수님은 그 믿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아직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기적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바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했으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분이 내게 주시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주는 것을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아니고 라고 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솔직히 믿는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요한복음 2장에서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6장 처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그랬어요. 자꾸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물질적인 빵에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정말 기적이 중요하지만 기적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에게 기적이 있다, 나도 기적을 좀 받아봐야지 라는 그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져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 더 성장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이 바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왕의 신하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그 집을 향해 가는데 그 다음 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 나오는 그 과정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왕의 신하예요. 예수님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부탁할 만한 그러한 주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간절하니까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 46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도 절망 가운데 상황,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자녀예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일부 예배 끝난 다음에 혼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생각해보니까 내가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것은 제 아내를 위한 기도였고 우리 아이를 위한 기도였어요. 솔직히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우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궁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그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자궁을 드러내는 그 수술을 앞두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아이를 주셨어요. 우리 아이가 사춘기를 막 겪을 때에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동일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솔직히 그래요. 어떨 때는 나 자신보다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하게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요. 좀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그러한 기적을 주시기를 바라요. 왕의 신하도 그러한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표적을 안 보여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왕의 신하를 향한 말씀은 아니겠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믿음이 자라려면, 믿음이 성장하려면 분명하게 확인해야지 내가 확인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 구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왔다면 하나님의 그 응답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하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 맞는 거예요. 그 능력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 왕의 신하가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 내가 대접 잘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내 위치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그런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의 신하가, 아버지가 아멘하고 간 거예요. 아멘한 거예요. 그리고 아멘하고 가는 과정 가운데에 아, 그것이 진짜였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우리가 응답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할 때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그 일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5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믿음, 두 번째 믿음은 첫 번째 믿음과는 틀리겠죠. 첫 번째 믿고 가지만 그 가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뭐 이분이 담대하게 아 막 찬송 부르면서 갔을 것 같아요. 전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막 긴가민가 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기적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바로 그 기적을 베푸는 능력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막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시카고인 연합장로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